여러분, 이 씨뿌리는 비유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강해를 하다 보면 좀 힘들어도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마다 제 마음에 뭔가 좀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마치 복음이 떨어질 때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이 아예 전혀 땅에 접근도 못하고 어떨 때는 뭔가 심겨지는 것 같다가도 사실 뿌리가 다 타버리고 그런데 어떨 때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 도대체 이 말은 우리 보러 어떡하란 얘기냐? 이게 어렵잖아요. 도대체 나는 길가인가? 나는 돌짝밭인가? 나는 가시덩굴인가? 나는 옥토인가? 그 질문 많이 하셨죠. 자, 오늘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여기 몇 분들이 계시나? 예. 일단 옥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어유, 용감한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4분의 1도 안 되네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그럼 나보러 어떡하란 말이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개경돼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되겠다. 준비된 마음에 뿌려지는 씨는 결실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뭔가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썩 오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번에 같이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한편으로는 좀 익사이팅 하더라고요. 아, 이걸지 모르겠다. 좀더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그래요. 마가복음의 정신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했다라고 복음의 시작을 지난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굿뉴스가 복음이 너희 앞에 드디어 임했다. 임하느니라. 무슨 얘기였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가 임할 때 누구를 통해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과거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왕들은 결국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잘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왕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왕들은 장차 오실 왕에 대한 기대였죠. 그래서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가 있다 그랬죠. 아이러니가.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너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언젠가 하면은 요한이 뭔가 하는 듯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듯 하고 회개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그는 사로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하여 정말 허무하게 죽어요. 이런 와중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은 갈릴리로 왔어요. 갈릴리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뭐그 작은 유대 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더군다나 로마가 완전히 세상을 정복한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도 아니에요. 이처럼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복음의 선포, 복음의 시작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자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손은 로마의 황제고 사실상 로마의 황제에 의하여 권력이 부여된 자들이고 헤롯처럼 아니면 저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로마의 거대한 군대였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항하고 저항할 수 없는, 저항을 했다가는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한 이러한 권력자들, 이렇게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당연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는 것이죠. 기껏해야 갈릴리의 어부들이 저들의 생활수단 같은 것을 던져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정도의 흥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곤란합니다. 도대체 이거 갖고 되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억하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가서 이제 들어앉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이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힘든 질문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주 명쾌한 답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심지어는 세례 요한마저도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여전히 로마가 득세하고 여전히 헤롯이 득세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 아직도 신원받지 못한 세상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확장되고 있는가? 한 가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선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한 가지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뭐였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확증한 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맞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사탄과 사탄의 모든 쫄개들에 의하여 지금 세상이 어두워지고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첫 마당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사탄과 일대 격투를 벌였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고 귀신들이 득질거리는 갈릴리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귀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 그를 막 뭔가를 할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성을 상실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정확하게 뭐 어떤 게 귀신 들린 거고 어떤 게 귀신 들리지 않은 거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악한 영에 의한 영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팬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사조라든지 인간을 파괴시키는 모든 영향력 인간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악한 영의 행위거든요. 결과적으로 안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들과 그리스도 예수가 일대 격투를 벌이고 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수십만 명 또 그 이상의 군대를 거닐고 싸울 때 그리스도 예수는 결국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싸웠단 말이죠. 12명을 불렀던 사건이 3장 13절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12명 중에 한 명은 또 사탄의 스파이예요. 어째 예수님이 제대로 아신 거야? 아니면 도대체 뭔가 지금 어디선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좀 뭔가 무능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니 도대체 12명을 뽑는데도 제대로 못 뽑으면 도대체 어쩌냔 말이냐? 이제 이런 이슈가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열둘 중에 하나가 사탄의 스파이였다는 것이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알게 되지만 결국 이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사탄의 지배구조인 죄와 죽음을 1차적으로 정면 충돌하여 파괴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적진의 본부죠. 이 적진의 본부를 파괴하기 위하여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고 죽음까지 이르는 십자가를 가야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아,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이거 되게 멋진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도저히 싸움이 안 될 구조죠. 적은 너무 많고 우린 너무 적어.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적진을 무너뜨리느냐 하면은 몇 명을 보냅니다. 몇 명. 예. 다 가는 게 아니야. 한두 명이 가요. 뭘 갖고 갑니까? 폭탄을 짊어지고 가서 어떻게 하죠? 적진의 헤드코어로 들어가죠. 가장 깊은 곳, 모든 것의 지령이 내려지는 곳,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글로 들어가서 폭파시킴으로써 인사이드에서부터 결국은 전쟁의 이 성패가 갈라지는, 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적진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심으로써 거기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멘? 어? 아멘 소리가 별로 신통치가 않은데 뭘까? 저는 이 부분이 아 여기에 뭔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가고 있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가서 뭔가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거대한 힘, 능력이 여기서 작용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답이 그렇게 쉽게 오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디에선가 무슨 상황을 통해서든지 오늘 이 자리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서까지 전파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수많은 정권들이 일어나고 또 엎어지고 수많은 세상에 이 유명하고 참 저명한 일들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순수한 복음은 여전히 이 세상을 곳곳에서 덮고 있다. 이게 왜일까?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 뭘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전략이에요. 복음의 전략. 하나님의 복음의 전략은 과연 뭔가?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전략이 그럼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자, 보세요 한번. 첫 번째, 복음의 전략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략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기다, 이게.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려면 이 비유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기본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에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일종의 언더커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언뜻 사람들에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비밀이 담겼다는 거예요. 즉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 언뜻 들어보면 그냥 농사 짓는 얘기인가 보다 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농경사회인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농사 짓는 얘기를 평범하게 하십니다. 누가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거야.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암호 같아요. 암호. 예.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소설 뭐 영화도 있었지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마 여기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건 무슨 정원사들이 하는 얘기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그 암호를 아는 사람은 그게 뭐죠? 굉장히 깊은 어떤 심각한 프로젝트에 대한 암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라는 말 하나를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뭐가 전략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누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뭐냐 하니까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이 말씀은 뭐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린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네요. 1차적으로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마치 길가에 떨어진, 길 위에 떨어진 씨처럼, 한 씨가 떨어졌는데 길 위에 떨어졌어요. 딱딱한 길 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밑으로 페네트레이트 할 수 없는 그런 길 위에 떨어진 그 씨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새가 와서 채 갔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당연하죠. 떨어져 있으니까 새는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와서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먹어버렸다, 가져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탄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예배드릴 때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방해가 있어요. 분위기가 썰렁해요.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멍해요. 왜 그렇지? 오늘은 왜 분위기가 이렇지? 좀 어떨 땐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는 막 말씀에 몰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전화에 워닝이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어오잖아요. 전화 소리가 요새는 게다 자동으로 오니까 아마 어제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스쿼얼 지나간다고, 눈보라가 지나간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한순간에. 별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갑자기 우리 마음에 생각들이 흩어지면서 내가 복음에 집중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불신자들 앞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할 때 방해하는 게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환란과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환란은 삶에 경험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어려움들.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풍랑도 있고, 그 다음에 박해는 뭐죠? 예, 내가 믿는 믿음, 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내가 짓밟힘을 당하는 게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칭찬했어요. 야, 너희는 참 잘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따랐구나. 제자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주님, 우리는 밭도 던지고 집도 던지고 우리는 심지어 가족도 뒤에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 참 잘했다. 잘한 거다.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이 금세 지금 이 세대와 또 내세 이 다음 올 세대에 너에게 큰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금세 현세에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온다 그러면 좀 뭔지 몰라도 좀 석연치 않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 기복신앙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마치 뭐 세상에서 부자 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만 제가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현세도 그래요. 현세도. 현세도 다 살렸잖아요. 우리 살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복 주셨어요. 네?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도 있고 사랑의 행복도 있고 믿는 가정을 가진다고 하는 뿌듯함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굉장히 큰 용기도 있고 다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금세 받는 복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 뭐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고난이 있는 자체가 내게 문제가 있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집요하게 나오는 욕심들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마치 가시덩굴에 완전히 그 자라나던 그 싹이 완전히 삼킴을 당하는 것처럼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세상 재물에 어떤 집착도 어떨 때는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들이 흔들리는 것 같고 더군다나 세상은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받으려고 하는 마음조차 사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 이상.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더 큰 의미를 찾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들을 계속 막아. 죄가 올바른 생각들을 자꾸만 이렇게 서프레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결국 복음의 숨통이 막혀지는 것 같다. 환경이 어렵다.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한 곳이 남았어요. 한 곳이. 그 한 곳이 어디냐? 좋은 땅에. 좋은 땅에는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더라 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 여러분 이거 감동이 없죠 아직까지. 근데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무슨 계산을 해봤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전략이라면 전략인가? 근데 진짜 전략이더라고요. 여러분, 4분의 3, 4분의 3에 실패한 땅이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는 4개 중에 3개는 실패했어요. 근데 4개 중에 하나는 성공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 성공이 1대1의 성공이라면 이거는 지는 겁니다. 씨를 4개를 뿌려가지고 3개는 망하고 하나가 싹이 나면 4개에서 하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이 하나에서 30개, 60개, 100개가 나와요. 자, 다시 갑니다. 4개를 뿌렸습니다. 3개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에서 30개, 60개, 1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성공이죠. 이 성공을 우리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최고의 성공이에요. 이런 투자가 있다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투자 안 하잖아요. 나눠서 하잖아요. 여기도 잃고 여기도 잃고 여기도 잃었는데 여기서 땄어. 근데 땄는데 잃은 만큼 따면 그건 잃은 게 딴 게 아니야. 그러나 세 군데가 망했는데 한 군데가 대박이 난다면 전체 다 이익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주님의 이 투자 개념이 굉장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성공을 어떻게 거두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집요한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폭발적인 성공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량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뭐 4분의 1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누구는 성공이고 누구는 실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속성상 하나님의 복음은 마치 언더커버처럼 농부가 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도로 이야기되고 그 씨앗의 결과조차도 너무나 많은 챌린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략이라면 두 번째는 복음의 저력입니다. 저력, 복음의 힘. 복음의 저력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저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로 가봅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는 아니에요. 들깨 씨만 해요. 제가 보니까 겨자씨, 겨자씨를 봤어요. 저쪽에서 온 거를. 그리고 겨자나무가, 이 겨자를 맺히게 하는 나무가 거대한 나무들처럼 크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풀보다는 커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이지만 그것이 심겨졌을 때 이렇게 성장하여서 수많은 결실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생명이 있는 씨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 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말도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인데 누룩에 대한 얘기죠. 많은 양의 밀가루에다가 약간의 누룩만 집어넣어도 그 누룩 때문에 전체를 부풀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념이 잡혀야 돼요. 작은 건데 큰 영향을 미치더라. 결과적으로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 결과적으로 그 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얘기시죠. 자, 복음의 저력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어요. 이 도대체 누구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이 비유는요, 그 밭의 비유도 아니고 땅의 비유도 아니고 이 비유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소어가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은 이거죠.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씨를 뿌린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뿌려요. 제자들도 뿌려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를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씨를 심겨지게 하시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자, 씨를 뿌린다는 말이 꼭 설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복음적 행위와 여러분의 복음적 언어와 여러분의 복음적 격려와 여러분의 복음적 손잡음과 복음적 포옹 하나도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들여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자주 하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제 삶 속에 설교자로서 스스로 굉장히 초라함을 느꼈던 시간들이 꽤 있어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잘 안 될까? 오늘은 왜 이렇게 커넥션이 안 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졸고 있지? 네. 사실 복음의 원리대로 하면 4분의 3이 졸아도 상관없는 건데 그걸 못 참잖아요? 100분의 1만 줘라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예전에 그 복음의 어떤 그 설교에 대해서 제가 좀 실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한 경험이 있는데 미시간 대학교에서 대학생 집회를 했어요. 3일 동안 했는데 뭐 그 당시는 뭐 각 캠퍼스마다 이 캠퍼스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라서 수백 명이 모였어요. 정말 그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날, 둘째 날, 뭐 나름대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날 주일 밤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날은 이 소위 말하는 소명을 하는 날이에요.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수백 명 중에 적어도 수십 명은 나와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잘 못해. 예전에 코스타 집회 컬링하는 날 설교를 맡았다가 아무도 안 나와서 그 다음 날 다른 사람이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질이 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상관이 없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너무 기쁜 거니까. 근데 그날 제가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 약 기운이 머릿속에서 아마 그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머리가 아주 멍하고 눈이 시야가 뿌옇고 막 기력도 없고.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설교가 힘들었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예레미야 1장에 있는 그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부르짖고 싶었는데 부르짖긴 부르짖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하여튼 저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완전히 패배를 당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 진짜 왜 이랬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한 두세 달 후에 제가 그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청소년들 집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연합수련인데 그때 걔네들 돕겠다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여럿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대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몇 달 전에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학기 중에 완전히 우울해가지고 죽을 자살 충동까지 막 오는 그런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여러 날 동안.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친구가 미시간 대학교를 다니는데 자기한테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제 설교 테이프였어요. 그때는 테이프가 돌아다니던 시기니까.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복음의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설교였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1장 설교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 친구도 참 이상한 친구다. 이왕이면 좀 잘한 설교를 보내지. 왜 망친 설교를 보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죠. 아,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평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좀 신비해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를 지극히 강렬하게 경험하냐면은 절대로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말씀을 전하는 이는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저분을 정말 복음으로 사랑하려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또잘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제가 드러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 관계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왜이 복음의 저력이 있냐면 이씨 때문에 씨. 이 씨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완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시냇가에 가가지고 너무나 이쁜 돌멩이를 여러 개를 주워왔다고 해요. 그 돌멩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 이거 좀 뭔가 할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를 땅에다 심어요.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너무 못생긴 씨라도 씨앗 몇 가지를 땅에다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기가 막힌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23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 비유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 이 비유를.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썩어지지 않는데요. 왜? 썩어지지 아니할 씨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다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저력입니다. 다 없어져도 안 없어진대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부흥했다가 다시 시들고 권세가 있는 듯 하나 다시 낮아졌지만 주의 복음은 망하는 듯 하나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확산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 너무 약해 보이고 교회도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는 지금도 넉넉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구 교회가 지금 저물고 있다. 상관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니까요. 서구 교회가 스트럭을 해도 지금 현재 비서구권의 교회는 산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아니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때려몰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씨를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신 내용도 굉장히 마음에 영감을 주는 내용이죠. 자, 골로새 1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성도들의 복음에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복음이 들어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이 모든 것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하는 말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도 이미 초대교회 1세기 중반에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전파했던 이 복음이 여러분 요한이 잡혀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던 그 순간에 전파되었던 이 복음이 그토록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이 복음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맺고 싶은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회의감을 빨리 떨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적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생각들을 빨리 떨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체에 봤을 때 너무 작은 소수인데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나 하나의 작은 섬김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뭐 전부 다죠. 사실은 여러분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의 종으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여러분 섬기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부모로 섬기고 있고 어떤 경우는 형제로 섬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로 섬기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섬기고 있고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 사이에 섬기고 있고 내가 그래도 복음을 아는 자인데 내가 믿는 자인데 앞서 성도 된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되겠나 그러나 우리 마음에 심긴 복음이 우리에게 맺게 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되 절대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저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시니컬합니다. 냉소적입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의 일종의 방법일지도 몰라요. 네. 안 되면 실망되니까 이미 처음부터 안 될 것 같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여기? 일부러 좀 안 될 것 같아. 왜? 그래야 내가 실망을 덜하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오는 무기력이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내가 한 세대를 열심히 섬긴들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할 건데. 환난과 핍박이 너무 거세다. 사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다.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 말은 너무 초라하다. 복음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설명하고 막 하는데 변증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저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 바울사도가 전도의 복음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말도 안 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로마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겠나?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계속 생명의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뿌려야 합니다. 한 1년 반여 전에 세상을 떠나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자그마한 한 여인, 평범한 여인, 절대로 뭐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한 크리스천 워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저희 조카들, 어머님의 손주, 손녀들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모이면 할머니가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다. 저럴 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다. 인생의 패닉을 맞았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별일 다 있잖아요. 애들 자라다 보면. 또 이제, 우리 조카 중에 한 친구가 주를 위해 섬기겠다고 선교까지 다녀왔는데, 이력, 그 소위 말하는 경력의 단절이 돼가지고 선교 갔다 돌아와서 좋은 공부 다 하고 직장이 안 돼가지고 몇년 동안 아주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자기가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러셨어요. 어머니께서 걔네들에게 하는 말이, 야야,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 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50세 되는 그 과정에서 한 얼마 동안 너무 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기간이 있어요. 감정질환처럼 막 심하게 와가지고 공황이 막 오고, 지금 이 순간하고는 전혀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정말 그때는 어떻게 도대체 견뎠는지, 죽고 싶은 막 충동이 오고, 죽으면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뭐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했지만 동감도 잘못 받고 그냥 별로, 항상 그냥 마음에 더 힘들고.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다큰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아파. 이상하잖아요, 좀? 엄마 나 요새 힘들어. 왜 힘든데? 요새 이런 증상들이 있어. 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고,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으면 뭐라고 답을 했겠냐면, 뭐라고? 큰일 났구나. 어떡하면 좋니? 도대체 뭘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아주 쉽게.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저의 반응이에요, 보면. 네. 안 하려고 하지만.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아, 그러해. 그런 일이 있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당할 때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야. 여러분, 굉장히 그게 저한테 잔잔한 위로가 됐는데요. 그 다음 말이 더 위로가 됐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게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결실 맺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때가 있고.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뭐 신앙을 떠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거센 파도에 휘말리는 것 같은 너무 마음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너 지난주에 교회 갔어? 교회를 좀 가라! 어? 교회를 가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너는 이게 너한테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는 언약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야.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막다른 골목에 처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우리가 환영할 뭐 필요는 없을지 몰라요. 사실 마음 아프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누구도 그 곁에 있지 않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 엄마의 한마디가 울릴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셔.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는 사람일 거다. 왜? 복음의 비밀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역에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라요. 너무 많이 뿌렸다고 아까워하지도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뿌렸지만 한 영혼이 복음으로 세워졌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기대해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큰아들하고 헤어지면서 우리 또 뭐 몇 주 떠난다고 밥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먹고 헤어지면서 걱정을 해요. 너무 바쁘다. 너무 일이 많다. 그래, 그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내가 간다고 캄보디아가 변할 것 같진 않아. 아빠가 간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 같진 않아. 목회자들도 다 자기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왕이면은 막 모이는 곳마다 꽉꽉 메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뭐 목회자들이 막 듣고 막 기절했으면 좋겠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이 들을지도 몰라요. 사실 뭐 기대하고 있다 그래도 당일날 되면은 몇 명이 올지 그날 뭐 갑자기 폭우가 내릴지 몰라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한두 사람이 뭔가 마음에 커넥트가 됐을 때, 아, 저 사람이 멀리서 왔는데 저 얘기가 나한테 엄청나게 커넥트가 되네, 도전이 되네, 그 말씀이 커넥트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하여 캄보디아가 바뀔 거예요. 저의 힘도 아니고 저의 능력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파송된 현실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